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살고 있죠,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오늘 주제어로 따져보면 경영한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 좀 이름 있다 하는 기업들 들어가 보면요, 다들 뭘 적어놓은 줄 아세요? 나름대로의 경영, 가치, 경영 철학 이렇게 해서 적어놨습니다. 뭐 무슨 경영, 인간 경영, 무슨 뭐 이렇게 막 설명도 돼 있고 그걸 문장으로 풀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경영이라는 단어 뜻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도 다 경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모릅니다. 그냥 사전적 의미는 어떤 기초를 잘 세워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유, 쟤는 진짜 막 사는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옆에 분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얘는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름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막 먹고 막 그냥 자고 막 쓰고 하는 것 같아도 나름의 다 스스로조차 알지 못하는 나름의 어떤 기초, 전제 위에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안 되시길 축복하는데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아내랑 연애했을 때는 살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평생 다이어트만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뭔 이유인지 몰라도 간헐적 단식을 조금 배우고 키토를 조금 배운 다음에 식단을 조금 조절하니까 그동안 얼마나 먹어 제꼈는지 그것만 조금 했는데도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당신이 다이어트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부족해 보이는데 할 수 있겠지만, 제 옛날 생각해보면 제가 110kg, 120kg 이렇게 쪘던 거 생각하면 지금은 80kg거든요 이제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제 아내 입장에서는 살은 이제 그만 빼도 되나 봐요. 그러면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아휴, 그렇게 식단으로만 하더니 팔다리 근육 다 빠져가지고 사람이 불쌍하고 볼품없게 생겼다고. 근육이 다 진짜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행히 20대에 군대를 21사단 강원도 양구의 산악부대 출신이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그만하래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니까. 허벅지랑 종아리가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도 없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빠져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제발 좀 운동 좀 하라고. 근데 저는 지금도 살을 안 찌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밥은 조금만 먹고 뭘 많이 먹어요? 반찬을 많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들이 짜증나는 스타일로 생각해보면 술은 안 먹고 안주만 먹는 스타일. 술을 안 마시는 것처럼 경건하게 저를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 그만하세요 하는데 그만할게요. 밥은 안 먹고 반찬만 많이 먹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못마땅하신가 봐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자나 치킨 살찌는 거 먹으면서 제로콜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제로콜라가 맛있어서 먹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거라도 먹어야, 치킨 한 조각이라도 덜 먹는 꼴이 되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해나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렇게 먹으면서 제로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콜라 먹어라 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애환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나름대로 야식을 먹고 이것저것 하지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어떤 건강을 경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민망할 정도로 별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죠. 또 한 가지 해볼까요? 오늘은 사실 설교보다 이 서론이 더 중요한데, 우리 청년부 안에, 청년부 안에는 이제 우리는 대학부가 아니니까 20대 후반 이상의 분들이 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다 이제 뭐에 관심이 많냐면 진로하고 결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한 연애를 이제 잘 해나가거나 하고 싶거나 하려고 노력하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들이 우리 청년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저기 연인이 생기리라 이렇게 한다 했는데 권사님한테는 할 수가 없고. 할렐루야. 아니, 또 이제서야 아멘 하는 애들은 틀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진로, 뭐 여러 가지 만남들과 상황 속에서 내 앞날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둥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좀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장벽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신방을 참 많이 하게 됐는데, 유독 지난 2주 동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긴 어떤 게 있냐, 이제 연인, 연애 관련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 관련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들이 이제 신혼을 혹은 어떤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나름대로는 다 잘 해보려고 전제 기초도 잘 닦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나씩 잘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목표하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향해서 열심히 했으나 잘 안 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일, 어떤 기관, 어떤 상대방 혹은 배우자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마주하고, 그러면서도 또 스스로를 탓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준비했던 과정들 속에서 잘 안 됐으니까 그쪽 어떤 기관이나 문제나 어떤 제도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서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게 막 복잡하게 섞여서 나오는 질문,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걸 많이 하냐면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연애를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가 내 인생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원망하고 탓하기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굴 탓해요? 상대방을 탓하고 원망합니다. 어떤 누군가, 어떤 거에 대해. 그러고 나서 또 누굴 탓해요?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신가, 공의로운 분이신가, 옳으신 분이신가, 뭘 알긴 하시나,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저도 다 겪어본 일들이거든요. 내 개인적인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랑 헤어졌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친구들하고도 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저는 바로 그냥 다 뛰어넘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라고 그랬죠? 그동안 못 해본 음주가무를 해보려고 열심히 술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알게 됐죠. 26년 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 간이 해독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취하지 않는구나. 오늘 제가 술 이야기 너무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결론 지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때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잘 경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나 연애 이런 부분들, 결혼에 대해서 잘 지금 계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로나 여러분들 가족들 관계나 친구 관계 같은 거 기초를 잘 닦고 잘 계획해서 무언가 하나하나 잘 이루어져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믿음 따라 쉽지 않지만 그 걸음을 잘 살아가면서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흡족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이 땅, 이 나라, 나의 삶을 잘 인도하고 계시나, 다스리고 계시나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제를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들을 다스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 잘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의 경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와 문화 가운데 잘 하고 계신가? 의문이 들진 않으세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어떤 질문에 빠지냐면, 아니 예수 믿고 사는 거랑 예수 안 믿고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경영되지 않았을 때 그런 질문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를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더 자유롭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이 들거나 그런 과정 중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4장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를 쭉 보고 있는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끝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고 결국에는요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둘로 쪼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그 나라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데 그때에도 그렇게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는 수많은 외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모든 선지서에는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방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14장부터 23장 요 정도까지 꽤 많은 분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뭐 바벨론, 뭐 아수르, 모압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성경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한 부분을 제가 본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뒤에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를 쭉 설명해 주세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때로 가볼까요? 일본의 압제, 뭐 식민지 시절에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 왕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4장 24절에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던가요?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원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한 대로 이루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경영, 기초를 쌓고 계획을 세워서 일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기초를 잘 쌓고 계획을 열심히 하고 일을 해도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요. 경영을 하시는 일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선언을 먼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거나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 없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져와 보면 이 땅에 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움의 문화와 세상의 죄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죄와 악한 모습들, 거기에 뒤섞여 있다가 넘어졌다가 아파했다가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내 삶에 버려지는 그 아픔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죽음의 권세가 다 사라지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게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경영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요, 우리의 치밀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운이 좋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노력 여하가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기초를 딱 쌓아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초가 되어주시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반석이 되지 않으면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 말고는 다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고 비가 오면 다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경영하고 계신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날개에 계신 분, 저쪽 날개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다 어떤 기회가 있는 줄 아세요? 내 삶에 어떠한 세워놓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갈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당장부터 내가 다른 것 위에 세워놓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무너지지 않았다면, 혹은 무너졌다면 깨끗이 치워버리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 그 은혜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제 계획하시고 하나씩 다시 쌓아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비단 어떤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모든 일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적당히 잘 세워진 것 같아도 그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 무너짐이 심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죽음의 구덩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하심은 완전하시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과 관계없이 내 생각 어떠함으로 세워놓은 게 있다면 지금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자, 첫 번째 전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대로 되고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이제 다시 경영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 새로 취직하거나 어떤 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경영 철학과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회사와 함께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경영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한번 잘 기초를 닦고 세워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전 우주적으로, 때로는 아주 작은 한 영혼까지도 경영하시는데, 그 뜻을 두시는데 어떤 원리, 어떤 중심을 갖고 계실까요? 구약 한 부분만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어떤 성경 한 부분만 보면 헷갈리는데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다스림의 원칙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한 구절 한 구절 다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고 증명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때에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다 쏟아내게 하심으로, 아직 죄인 되어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데 신적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 중에 가장 저주와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근데 그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냥 단순히 너 좋고 나 좋고 이쪽 이런 사랑이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봐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가장 중요한 근원은, 이유는 죄인된 자격 없는 나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기쁨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감격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의 그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마만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의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볼까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잠깐만 놔둬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권세 아래 있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입니다. 세상의 크고 적고 많음의 그 가치입니다. 그걸 흑암. 왜냐하면 결국 그 가치 안에, 그 권세 아래, 그 기준 아래, 그 지배 아래 놓여있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썩어 없어질 일들 때문에 결국 죽고 죽입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복수심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결국 다 죽고 죽입니다. 죽여놓고도, 복수해놓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그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기초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하시면서 이루어내시는 우리를 위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영 원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하면요, 제 1원칙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 실제적인 삶으로 가져와 봅시다. 살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꼴배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까요? 계획을 세워야죠. 꼴배기 싫은 놈 가만히 두나 봐라. 무기를 사고 그 사람의 동선을 파악해서 함정을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복수에 성공해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가져와 볼까요? 제가 요즘 한 10번 정도 이번 주에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랑 영락교회 청년회 안에 굉장히 많은 연애의 기운이 있다. 할렐루야. 아, 지금 막 크게 못 웃겠죠, 들킬까 봐.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귀고 헤어지고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뭐 말고 하고 싶잖아요. 매년 제가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한 10명은 되고요. 대략 추정해보건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썸 타거나 헤어져 사귀거나 해서 헤어져서 떠나는 분들이 매해 한 3, 40명은 됩니다. 아, 이런 느낌이죠. 나는 그때 뭐하고 있었나? 난 떠나기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난 뭐했나 도대체? 그런 분들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그걸 지금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그런 어려움, 그런 어떤 연애의 계획이나 경영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떠나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교회 떠나지 말라고 지금 붙잡는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먼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헤어졌으면 일단 교회를 떠나는 거는요 억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동체를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우리 영락교회 청년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 너무 부럽다니까요. 여기서 학위 성교하고 해외 성교하고 부서 만나고 사귀고 헤어지고 막 그 뭐 공동체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막 먹고 마시고 막 좋아가지고 잘해서 결혼하면 가면요 그 부부 청년회 가면요 또 다 부부끼리 만나서 위로받고 공동체 세상에서는 진짜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거든요. 기쁨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위로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임신하고 이러면 지금 벌써 10커플 정도가 임신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러면 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거긴 또 모아가지고 그 부서만큼은요 1년 내내 무료입니다. 무료. 회비를 안 걷어요. 무조건 애기 데리고 밥 먹기 힘드니까 김밥도 사주고요. 커피도 사주고요. 기저귀, 떡봉. 떡봉 뭔지 모르죠. 애기들이 먹는 비싼 과자 있어요. 그거 무제한 리필. 그걸 위해서 여기저기 제가 진짜로 후원금 많이 모아가지고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헤어져가지고 떠나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지기 전에 합의를 하세요. 1층 갈래? 2층 갈래?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할래? 서쪽으로 이동할래? 아, 서로 헤어지고 보면 찝찝하니까. 뭐 그런 정도 해가지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에서 좀 편안한 마음 주세요. 등등등.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 그냥 떠나지 마세요. 담당 목사님한테는 일러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억울한 거. 절 만나시면 됩니다. 010-464-7162로 연락하셔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합니다. 떠나기 전에는 저하고 만나고 가셔야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뭐 붙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만나면 진짜 잘 떠나보내요. 많이 떠나보냅니다. 들어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갈 때까지 갖고 나면 떠나보냅니다. 잘 가라. 그러나 잊지 마라. 언제든지 010-464-7162 내가 언제든. 그래서 떠나가서 결혼해가지고 이 문제 만난 친구도 있다니까요. 부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그 정도 못 참으면 제가 뭐 사람입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하는 핵심은 눈앞에 보이는 일이 실패했다고 하나님과 관계와 믿음의 공동체까지 너무 쉽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직장도 해볼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당장에 와서 나눔하기도 싫고 뭐도 싫어요. 그러면 일단 예배만 드리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와서 뭐라 해요? 그럼 전도사님께 말을 하세요. 사정을. 그럼 저희 교역자 선에서 잘 알아서 해줍니다. 왜 안 오는가? 아 지금 뭐 이유 때문에 다 설명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이 예배와 공동체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을 경영함에 있어서 1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마음들,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의 마음들이 들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교회를 옮기고 싶어요. 그럼 제가 이제 옮겨 본 친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제 그때부터 안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 실패하고 직장 실패하고 마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기분 좋을 때 좋았던 게 다 싫어져요. 아니 여기는 나눔할 때마다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지금 나는 헤어지거나 나는 실패해서 직장 잘려가지고 마음 아픈데 자기들은 뭐 좋은 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무슨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교회 믿음의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속이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가서 조금만 적응해보세요. 똑같습니다. 반대로 아 갔더니 좋던데요. 좋죠. 우리 영락교회도요. 아마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영락교회로 오신 분들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영락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소그룹 갔더니요. 누나, 언니, 오빠들이 너무 잘해주고요. 은혜가 넘치고 막 그런다니까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다른 교회는 안 좋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목회자나 어떤 리더십들이 이단 사이비 교주가 아닌 이상 교회는 원래 다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가 있으면 사소한 것도 너무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또 내가 좀 마음 어렵고 힘들면 좀 싫고 어렵고 짜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알고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좀 접어두고 없을 수 없거든요. 접어두고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따라 애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경우는 약간 눈을 좀 가리세요. 그리고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세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더 구체적으로 되려면 지금 사랑이라고 하니까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되면 살리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되냐면 어휴 저놈의 죽일 놈 찾지 말고 저 망할 놈 그냥 없어져야 될 놈 이런 거 찾지 말고 살려야 될 사람을 찾아보세요. 살려야 될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든 아니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경영해 보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누려야 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인간관계가 다 폭삭 망가졌든 진로와 모든 경험들이 다 무너져서 실패에 처참한 지경에 이르든 심지어 건강과 마음마저도 다 여유가 없어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을 경영하면요 십자가에서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장 어두운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내 삶에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경영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무너져 있고 그늘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시선을 벗어나서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결론이 이미 잠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원래 사실은 이거 했어야 되는데 라이프 워십이 꿈틀거려가지고 제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한 은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도 하기 싫을 정도로 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던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참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뭐 말로 그냥 스며 나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의 여정이셨거든요. 근데도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너무하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좀 우리 삶을 인도하고 다스린다는 게 더 이상 믿기 싫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참 그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 말도 안 되는 시간들 속에 권사님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믿음을 주셨대요. 그렇다고 지금의 인생이 극적인 반전과 대단한 일이 있었냐? 아닙니다. 그런데 권사님 지금 뭐라고 표현하시나?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에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영은 나름대로 이런저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하지만 크게 보면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믿어지면요 무엇이 내 삶의 경영에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여가고 있다면 동시에 나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피값으로 살리신 나도 같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딱 멈추시고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이제 누군가를 살리는 삶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땅에서는 알 수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와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잠언 16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 구절을 발견하고 아 이제 사실은 이 구절만 읽어도 설교가 끝나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마음 다의 삶을 살아가는 경영은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의 응답 이 경영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모든 것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깨끗할 수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깨끗하게 본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명분을 가지고 합리화를 가지고 적당히 괜찮다 여기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내가 대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누가 지켜보고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게 누가 봐도 명명백백해도 그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경영하라고 하냐면 살리는 곳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살리는 곳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 우리의 삶의 수고, 애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손에 맡겨진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맡아서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잘되고 성공하는 그 어떤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반드시 그 삶을 통해서 실패 가운데서도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주어진 풍성함 가운데서 더욱 풍성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도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내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없어질 거고 보잘것없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돌봐주시고 어두움을 밝히시는 새벽별같이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을 비춰주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시니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했을 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싶지만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도 괜찮은 겁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도 아시고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죄도 아시고, 그러나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근심과 미움과 증오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며 나를 온전히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